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신자 여러분, 오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구름을 주심에 감사하고요. 공기를 값없이 누르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게 감사할 수 있고요. 일할 터전을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환경은 힘들고 아프고 어쩌면 더 절망적으로 느껴져 멈춰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 오늘 하루만이라도 기쁜 날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일상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두 자매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수인 자매님, 벌써 8월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계획과 소망을 품고 시작한 8월, 지금은 어떠신가요?
네. 계획과 소망이라는 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되게 광범위한 것이기에
네.
지금의 저로서는 모든 것이 이만함에 감사하고
네.
삶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에 또 감사하게 되고요.
네.
주어진 하루하루를 귀하고 알차게 보내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미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오늘 하루 또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잠잘 곳이 있는 것, 또 옆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있는 것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인 자매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8월에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잘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네.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가 집단 단합회를 같이 교회 분들이랑 다녀왔거든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되게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 또 많은 분들과 어울려서 재밌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8월 무덥지만 아주 뜨겁고 열정적이게 네. 사시는 우리 소리 자매님, 네, 행복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두 분의 나눔을 들으면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무더운 8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신자 여러분들의 삶에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내면의 감정이나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성품을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현재의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마다 주님께 맡긴 인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인 자매님,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을 조금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마음 2의 세 번째 시간으로 나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뭔가 잘해야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정보가 들어와서 삶의 기준이 되었으며 성과의 기준이 존재의 어떠함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관계적 존재로 먼저 나와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회복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 안의 문제, 상처들을 하나하나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자기억압, 낮은 자존감, 사회적 상황에서 겪는 피로감, 가까운 관계 속에서 경험된 어려움 등이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감정의 밑에 있는 핵심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은 학대나 분노 이면에 감춰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치심은 나만 아는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상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치심은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또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때 밀려오는 감정입니다. 수치심은요,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 불안한 자기 인식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나의 모습이 싫어져 나를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치심과 연결된 감정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치심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개인마다 느끼는 강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수치스러워야 할 일이 전혀 아닌데도요,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치심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네, 수치심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 수치심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수인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첫째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주된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더욱 심층적으로 수치심을 중폭시켜 사소한 일에 폭발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네, 자,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 수치심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럼 일반적으로 수치심이 촉발하는 문제와 상황을 몇 가지 정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리자매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겉모습,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들키고 싶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은 필요나 욕구, 그릇된 욕구입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적인 자기 모습, 즉 완벽한 부모가 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부당한 대우, 즉 타인이 나에게 저지른 행동입니다. 약점, 의존, 즉 모든 형태의 부족함, 무력감입니다. 막연한 기분, 예를 들어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이 외에도요, 개인적인 다양한 문제와 상황이 존재합니다. 막연한 기분은 자신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과 상관이 없는데도 잘못된 일을 목격했을 때나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기분이 들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나의 모습도 남들이 볼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즉, 타인의 수치심에 대한 나를 동의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 상황들을 나누었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수치심을 느꼈는지 수인 자매님부터 나눠주실 수 있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성장해서는 크게 수치심을 느낄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어린 시절에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던 학생 때 시험을 보면 항상 시험 점수와 등수를 교실과 복도에 걸어 놓았었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것으로 인해서 네. 수치심과 창피함에 학교 가기도 싫었고
네.
쥐구멍이 있다면 들어가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큰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웃는 이유는 예, 저도 그랬습니다. 왜 꼭 등수와 성적을 같이 복도에 대문짝만 이렇게 붙여놓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공감이 형성돼서 웃었습니다.
네.
예,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저도 학교에서 과제를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뭔가 잘한 것 같은데 또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나인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요.
창피할 때 우리 소리자매님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그냥 다 외면해버리는 거.
아, 다 외면해버리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네, 맞아요.
누가 나 안 봤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나눠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수치심을 많이 느끼시는지요? 수치심은 다양한 감정의 모습으로 바꾸어 표출됩니다. 짜증, 화, 분노. 또는 중독 등으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치심과 아주 비슷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감정이에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일반적으로 내가 저지른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나타나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자신이 저지른 어떤 일, 또는 생각 때문에 들 수 있습니다. 수치심과는 사뭇 다르죠. 자,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죄책감은 자신이 한 일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수치심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것이다.
죄책감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수치심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
죄책감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수치심은 무력감을 느끼고 소극적인 기분이 든다.
죄책감은 사과를 하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수치심은 사과를 해도 소용이 없다.
죄책감은 보상을 하거나 만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치심은 보상하거나 만회할 수 없다.
네, 잘 들으셨나요? 죄책감과 수치심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선명하게 그 차이가 그리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선생님.
네.
그런데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나요?
네, 그래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 죄책감이 들 때는 뭔가 행동으로 보상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수치심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인지 아님 수치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치심은 사회적 감정입니다. 이 말은 관계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사회적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예민할 경우 매우 사소한 일에도 극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남의 눈치를 많이 보면 더 수치심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네.
비교 감정이 들어서 나의 초라함, 부족함이 드러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내면의 수치심을 자극할 것 같은데요.
네.
나 자신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도드라지게 초라해지면서요.
네, 그렇지요. 사람마다 수치심을 느끼는 대상이 각각 다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상황보다 더욱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어요. 대개 스스로 나약하게 느껴지고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없고 나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경우 더 많은 수치심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사소한 일에도 수치심을 느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수치심이라고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앞에 이야기처럼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때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예요. 이것이 수치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거나 제가 속한 집단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려고 하는 저를 발견한 순간 강하게 밀려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를 질책하고 창피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혹시 이것이 수치심일까요?
네, 수치심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치심을 느끼는 강도에서 나를 창피하게 느낀다. 그리고 매우 부끄럽고 창피하다. 내가 그 순간 없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바로 수치심의 반응입니다. 수인자매님, 이런 반응이 보일 때 어떻게 하셨나요?
네, 저는 멈추고 나를 다시 추스리거나 그 모임에서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려 할 때 수치심이 발동해서 하지 않게 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수치심이 주는 건전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항상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만성적인 수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만성적인 수치심은 수치심이 많이 쌓이고 쌓인 것이잖아요.
네.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 되면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반응을 과하게 보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자리에서 달아나 숨고 싶거나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며칠씩 힘들어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가도요, 어떤 상황에 마주하거나 또는 패배감을 경험하게 되면요, 다시 수치심이 쭉 올라오고 심해지기도 합니다. 만성적인 수치심은요, 조화롭지 못한 상호작용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생겨납니다.
선생님,
네.
조화롭지 못한 상호작용이란 어떤 것일까요? 관계적인 존재인 사람은 매우 중요하고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조화로운 상호작용이란 소속감, 안정감,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연대감, 그리고 일체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화로운 상호작용이란 상대방과 내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기분이 들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특히 상대방과 눈을 맞췄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고 이해해 준다는 느낌을 받으면 마치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일체감이거든요. 또한 목소리를 통해서도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말하고요.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진정성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반영적 대화 또는 공감적 대화의 모습입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대화가 바로 조화로운 상호작용입니다. 그런데 관계 안에서 이런 상호작용을 어려워하거나 또는 잘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자신을 탓하거나 또 자기의 잘못으로 돌려서 뭔가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이 바로 수치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관계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 모습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 사소한 일에도 자주 화가 나고 수치심을 느끼고 내 탓으로 돌리는 생각이 많이 든다면 분명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뜻하는 자기감은 자존감과 연관이 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나는 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많고 화를 잘 내며 나보다 강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또는 사람들에게는 위압감을 줄 정도로 엄하고 권위적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혹시 소리자매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실까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수인자매님은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일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소리자매님 좀 나눠주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가 되게 제가 좀 많이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를 들자면 되게 제가 어릴 때부터 뭔가 그 활발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부모나 친구한테서 그래서 막 활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막 그런 모습이 아닌 나가 있잖아요. 그게 뭐 되게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마땅치 않고 수치스럽게 생각이 들어서.
내 모습이?
네. 네네. 그래서 좀 많이 그 모습이 창피스러워서 뭔가 그 가짜로 좀 가짜 자기를 살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리자매님이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에요. 나는 그냥 얌전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참 편한데 활달한 나의 네.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네. 맞추다 보니까 네. 아닌 나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들.
맞아요.
예, 이런 것들 되게 버겁고 힘들었죠.
네네.
네,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수인자매님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때 당시는 그냥 20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감정적으로 개입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자주 반복해서 듣는 얘기가 신체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할 때 몸매 좋다, 몸매 좋다 이 말이 어떨 때는 무사히 넘어가기도 하는데 여자들 몇 명이 있는 상태에서 얘는 몸매 되게 좋아 이럴 때 되게 그 말이 생각 외로 수치심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예, 신체적인 부분을 그 적나라하게 면전에서 얘기를 한다는 부분이 참 교양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저게 나를 우습게 보고 저렇게 하는 대화이라는 그
느낌?
예, 저의 그 느낌 자체가
네.
수치심으로 돌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되게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이 와서 그때는 윗사람이어도 한마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단어를 좀 자제해서 해달라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바뀔 때는 제가 제 신체의 옷이나 이런 거를 좀 큰 옷을 입거나
예, 가려질
예,
수 있는.
가려지는 옷을 좀 입고 다니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 소리자매님은 아니 몸매 좋다는 말이 어떻게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네. 네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쭉 우리 나눴던 이야기 중에 이죠.
네.
전혀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나에게는 수치심으로 다가올 수 있다.
네, 맞아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네. 예, 맞습니다. 예, 나눠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수치심이 반복적으로 또 만성적인 수치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온 내면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이 수치심,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끼는 거, 내가 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수인자매님, 수치심이 무엇이었죠?
수치심은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내 안의 약한 마음, 나만 아는 내 마음 속 가장 깊은 상처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정체성,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네.
그런 이유로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은 자존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강한 감정이 수치심이거든요. 그러면 자존감은 뭐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 나를 존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데 수치심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수치심은 자존감과 연결이 깊습니다. 자, 이처럼 엮이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감정 표현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많은 억압이나 묵인되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어릴 적부터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죠. 자, 소리자매님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어떤 역할들이 있었나요?
항상 가정의 문제를 책임지는 희생양,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영웅, 부모들의 사이에 끼어서 대리 만족을 줘야 하는 대리 배우자, 늘 착한 아이로 있어야 하는 말 없는 아이의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인자매님, 제가 조금 전에 자존감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자존감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나 스스로의 평가를 뜻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준다면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좋아해주는 긍정적인 경험들이 차츰 쌓이면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 우리 자존감에 대한 표준,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두 자매님이 나눠서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용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정체성의 올바른 인식은요.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우리 수인자매님 읽어주세요.
누구나 아픈 상처와 성장하면서 겪은 고통이 있습니다. 괜찮은 체 말고 고통을 직시하라.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스스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를 치유하기 위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선포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낮은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고요. 언제나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봐 주시고 존중해 주시며 인정해 주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당신이 치유받고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 안에 숨어있는 수치심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 이해는 바로 이런 자세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나 주의 도움받고자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늘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계속해서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민수기 3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천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모압 평지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네,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에 대해 전쟁에 보낼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미디안은 누구인가요?
네, 그 미디안은 그때 당시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차지했었는데요. 여러 부족, 그러니까 이제 다섯 왕이 다섯 부족이 되겠죠. 다섯 왕, 다섯 부족이 하나의 이렇게 연맹체로 이루어져서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모세는 레위 사람을 제외하고 열두 지파별로 군인 1,000명씩을 선발하고 총 이제 12,000명이 되겠죠. 대제사장 엘리아사를 대신하여 비느하스가 성전 기구와 나팔을 들고 미디안 전쟁에 보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네.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것이 궁금한가요?
네, 조금은 혼란스러운데 네.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일으키시며 또 미디안과 전쟁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전쟁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시는 건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저 또한 이런 본문을 읽으면 좀 당황스러워요. 네.
목사님 도 이런 내용에 네. 당황스러워 하시는군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런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혹시 헤렘 전쟁이라고요?
네. 헤렘 전쟁에서 헤렘은 다 바친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미디안에 대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식의 전쟁이 가능한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 두 분과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북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절대로 이런 식의 전쟁은 없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일어나는 전쟁 중에 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은 절대로 없어요. 지금은 이런 식의 전쟁은 없습니다.
그럼 헤렘 전쟁은 모세와 미디안에 살았던 시대에만 적용되는 전쟁이군요.
맞습니다. 요 시대에만 적용돼요.
그럼 지금은 그 어떤 전쟁도 헤렘 전쟁이 될 수 없고 이때에만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독일에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전쟁이다라는 식으로 성도들을 이제 설득시켰거든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 교회도 회개해야 될 부분인데요. 다시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사건도 일어서는 안 되고 또 지금이라는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의한 전쟁은 없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네. 오히려 성경은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목사님, 헤렘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네. 미디안이 그러면 어떤 잘못을 했나요?
네. 민수기 3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월의 사건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부월에서 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우리는 이제 민수기 25장에서 발람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죠.
네.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네. 하나님은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시고 도리어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 발람 이야기에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서 음행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도록 유혹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다시 정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죄란 무엇인가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잘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월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부월이라는 우상을 섬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죄는 단순히 옳고 그름에 따라서 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것을 얘기해요. 간단히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또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지 살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혹시 우리 두 분은 또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언제 어떤 경우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 바쁘거나.
바쁘거나.
네, 대체로.
사실 바쁜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수 있는데.
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또 그게 또 죄가 되기도 하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막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근데 이런 건 또 대체로 잘 될 때,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예, 하나님을 안 찾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일이 잘 될 때. 네, 우리 은미자매 말을 들어보니까 은미자매가 본인이 잘 알고 있네요, 본인에 대해서.
제가 다 겪은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네.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바쁠 때. 아, 저도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참 바쁘면 하나님 생각하는 것도 멀어지고 잘 안 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살아자면은?
네, 저는 좀 반대로.
반대로.
좀 편안할 때? 편안하고 안주할 때. 편안함과의 관계를 이제 놓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편안하고.
네.
맞아요.
너무 편안해서.
너무 편안해서.
네.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찾지 않고 이제 관계가 좀 소홀해지고 멀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교회 역사에서도요, 핍박과 순교가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주님을 찾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부터 교회가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거든요. 오히려 기독교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가 하면 우리 사라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편안하면 오히려 더 안주하게 되는 그런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멀어지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동기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동기가 옳고 그름 자체라기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전쟁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만약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있다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어서 3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네. 자, 여기서 미디안은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잖아요. 그죠? 근데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해놓고 3절에는 또 여호와의 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원수죠. 그죠?
네.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워해야 될 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미워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원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미워해야 될 것들이니까. 근데 이거는 또한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 느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와 멀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도 이거를 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거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데 또한 이거는 하나님도 이거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 멀어지는 건 우리도 미워해야 되지만 이거는 또 하나님이 더 미워하시는 것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껴질 수 있겠다 싶어요.
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더더욱 싫어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천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구약에서 그죠 맞아요
네네 전쟁이라는 게 대체로 보면은 많이 죽이는 쪽이 이기는 건데 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런데 맞아요. 왜 이런 전쟁을 하게 하셨을까 가끔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잘 알게 됐고 우리가 제 건데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심에 너무 감사하며 예, 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미 자매를 은미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은미 자매를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우리 사라 자매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 무턱대고 전쟁을 해라 사람을 죽여라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 그 이전에 사건이 결국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모세의 또 마지막 사명이 아니었나 그 사욕이 아니었나 그 전쟁을 하는 것이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죄이기 때문에 말을 달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누군가를 죽이고 찌르는 전쟁은 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게 그렇죠. 됐다.
네.
맞아요. 어쩌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영적 전쟁을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영적 전쟁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조심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역전 전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 사라자면은 오늘 묵상 내용을 적용해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날마다 어찌 보면 저의 이 자아와 싸우기도 하고 또는 세상 가운데서 또 타협 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세워가고 가기 위해서는 제 자체가 제 영적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 네. 깨어있는 마음.
그렇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들에 대해서 깨어 있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미워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저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늘 준비하는 자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